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아주 재밌게 그리고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란 말의 뜻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왜 버킷 양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양동이를 차다라는 영어 표현 kick the bucket이란 말이 죽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과거 교수형을 집행할 때에 죄수가 딛고 있던 양동이를 걷어차버리면 사형수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kick the bucket이 죽는다라는 의미라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로 언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할까요? 방금 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입니다. 영화의 도인물도 살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우리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죠. Mother's Day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제가 이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덜 하려면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화를 드리는 것이 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졸업식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좋은 추억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본 영상처럼 여러분도 만약 1년 안에 죽는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겠습니까? 내년 2019년 5월에 죽는다라는 시한부 선고가 떨어졌어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번만 맞이한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잊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2013년 기준으로 81.8세라고 합니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85.1세고요. 남성은 78.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81.8세라고 합니다. 이걸 저에게 한번 적용해봤어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요. 앞으로 제가 살 날이 30년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30년을 약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언자가 아니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미리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 실행해 볼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뭐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장엄한 자연을 바라보기,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관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후회 없이 해볼 것을 다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먹방이나 여행 등이 그들의 버킷리스트의 주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주심으로 차등 있게 상주심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야 될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들의 버킷리스트를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 통독 100번 하기, 열흘 금식기도 해보기, 은퇴하기 전에 단기 선교 가보기, 은퇴 후 여생을 선교지에서 보내기 뭐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재미없는 내용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의 내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이 여행지가 아니라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여정이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의 눈에 띈 것은 선교에 대한 항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은퇴 전에 단기 선교 가보기, 은퇴 후에 선교지에서 보내기 등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 눈에 뜬 이유는 그것입니다.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선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선교를 꼭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북미 원주민 선교가 그 일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또한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우선순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과 자원이 무한대라면 우선순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지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이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이곳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오실 때 이 집에 유하며 계셨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 짧게 유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자매가 나옵니다. 이 두 자매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3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을이 베단이라는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의 집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39절인데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상컨대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태도가 달랐죠.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때문에 일이 많았고 또한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대조되는 두 자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언니 마르다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우리의 예상에 빗나가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40대 중반부인데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상상을 조금 곁들이자 그랬습니다. 약간의 원망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요. 분주한 마리아에게는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할 일이 많은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철없이 노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명해서 언니인 자신을 도와주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상 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41절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일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가 42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그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모습을 종합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척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쉬지 못하셔서 배로 이동하시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그만큼 일이 많았고 무리들의 요구가 많았죠. 아마 오늘도 어느 날처럼 분주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루를 유숙하시러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를 머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다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그리고 제한된 기회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어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마르다의 분주한 준비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겨야 하죠.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바쁘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시한부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하루만 머무신다면 무엇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하루만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영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했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의 영성입니다. 마르다가 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는 서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다 추구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시간이 많지 않을 때 무엇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추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에 대한 구별, 즉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때에 적합한 행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의 영성이 먼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앞선 서론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물론 이것도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평균에 못 미치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평균 이상으로 살 수도 있죠.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한국을 가려면 1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 누저지에 계신 분인데요. 2년 전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운전자의 실수로 그분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잠시 강아지 데리고 나갔는데 운전자에게 치여서 이렇게 죽었어요. 정말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하죠.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1년 안에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유있게 죽음과 나의 삶은 크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그것이 당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또 다른 책인데요. 책 제목이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버킷리스트란 말이 유행이다. 영화 제목처럼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란 뜻인데 보통 10가지 혹은 100가지를 적는다. 나의 버킷리스트를 써본 적은 없다. 하지만 내 사망의 시점이 확실히 다가왔다면 이제는 버킷리스트를 적어야 할 때다. 무엇일까 나의 버킷리스트는? 일단 1번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안다. 항상 같았으니까. 좋은 글을 쓰는 것. 2번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내 결론에 다다랐다. 2번은 필요 없다고. 건강에 자신 있다면 10개 혹은 100개의 버킷리스트를 은퇴 후에 하나씩 차근차근 지워나가면 되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1번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할 일은 분명해졌다. 나의 버킷리스트 1번. 좋은 글을 남기고 그러고 나서 죽고 싶다.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냈으니까 그건 이미 해본 일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정말 좋은 글을 아직 쓰지 못했다. 생이 허락하는 날이 많지 않다면 나는 남은 기간 내내 쓰다가 죽고 싶다. 인용입니다. 김남도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버킷리스트 1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 힘을 쓰다가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에 집중하며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버킷리스트 1번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버킷리스트 1번은 뭘까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추상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계명이 구약에 6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실천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어찌 보면 613개가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못하니까 다 실행할 수도 없죠.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10개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도 다 기억할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십계명 다 외우세요?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두 개의 긍정적인 명령과 여덟 개의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긍정적인 명령을 따라 살다 보면 여덟 개의 부정적인 명령도 실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인데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대신관계를 나타내는 1계명에서 4계명 중에 긍정적인 계명이 뭐죠? 4계명입니다. 4계명만 긍정적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네거티브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이 세 가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인관계에 5에서 10계명에서 긍정적인 계명이 뭐죠?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5계명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제대로 지키면 다른 대인관계의 계명, 네거티브한 계명이 6, 7, 8, 9, 10계명을 자연스레 지킬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성도의 버킷리스트 1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위로 하나님께, 대신관계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시대에 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두 번째,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버킷리스트 1번, 위로 하나님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그리고 옆으로 세상과 이웃에게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한된 하루라는 시간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유광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의 말씀처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버킷리스트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함으로 대신관계를 바르게 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대인관계에도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